일본의 바람. 청사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일본 정부가 전해드리고 있는 방송 일본의 바람입니다. 저희 방송은 납치 문제를 중심으로 일본과 북조선 관련 뉴스 그리고 일본의 현재 모습과 일본 음악을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일본과 북조선 사이에는 일본인 납치 문제가 여전히 해결되지 않은 현안으로 남아있습니다. 북조선에 의해 납치된 일본인 가운데 5명은 돌아왔지만 그 밖에 많은 피해자들은 생사 여부조차 모르는 채 아직까지 고향으로 돌아오지 못하고 있습니다. 일본 정부는 북조선 측에 모든 피해자들의 안전을 확보하고 그들을 즉각 귀국시킬 것을 강력히 요구하고 있습니다. 일본과 북조선은 이웃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공식적으로 외교 관계를 맺지 못하고 있습니다. 일본 정부는 불행했던 과거를 청산하고 납치 문제를 비롯한 여러 현안들을 해결해 국교 정상화를 실현시킬 방침입니다. 그래서 저희 방송에서는 일본과 북조선 사이에 가로놓여 있는 가장 중요한 과제인 일본인 납치 문제를 중심으로 다루고 있습니다. 그럼 오늘도 마지막까지 함께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일본의 바람 뉴스입니다. 작년 12월 16일 도쿄 시내에서 일본 정부 주최로 모든 납치 피해자의 하루라도 빠른 귀국 실현을 위하여 라는 주제로 납치 문제에 관한 강연회가 개최되었습니다. 본 강연회는 매년 12월 10일부터 16일까지로 지정된 북조선 인권침해 문제 계몽주간 행사의 일환으로 납치 피해자 가족들의 목소리 등을 듣고 일본 국민의 납치 문제에 대한 이해를 높여 하루빨리 납치 피해자의 귀국 실현으로 이어지도록 하는 것을 목적으로 개최한 것입니다. 오늘은 본 강연회에서 말씀을 해주신 납치 피해자 타구치 야이코 씨의 장남이자 납치 피해자 가족연락회 사무국장인 이즈카 코이츠로 씨의 발언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먼저 납치 피해자 타구치 야이코 씨의 사안에 대해 설명해드리겠습니다. 1978년 6월경 타구치 야이코 씨는 도쿄 타카다노 바바의 아기용 전문시설에 두 살과 한 살의 아이를 맡긴 채 행방불명되었습니다. 그때 나이 22살이었습니다. 이후 조사와 수사를 통해 북조선에 납치당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1987년 11월 대한항공기 폭파 사건으로 유죄 판결을 받은 북조선 공작원 김효니는 리은이라는 여성에게서 일본인의 언어와 습관 등을 배웠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리은혜가 실종된 타고찌 씨와 동일 인물로 보입니다. 북조선은 또 타고찌 씨가 1984년 같은 납치 피해자 하라 타다 아키 씨와 결혼해 1986년 하라 씨의 병사 후 곧바로 자동차 사고로 사망했다며 2002년 9월 타구치 씨의 사망 확인서를 제출했습니다. 그러나 이 확인서는 당시의 일본 조사단 방문 시에 서둘러 작성한 것임을 2004년에 일조 실무자 협의에서 인정하고 있습니다. 결혼에 대해서도 귀국한 납치 피해자는 타구치 씨와는 1986년 7월경까지 같은 초대소에 있었지만 타구치 씨와 하라 씨의 결혼 사실은 없었다고 증언했습니다. 이처럼 타구치 씨의 신상에 대한 북조선의 설명은 신빙성이 의심스럽고 타구치 씨는 1986년 사망했다는 북조선 측의 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습니다. 그럼 타구치 야이코 씨의 장남이자 북조선에 의한 납치 피해자 가족 연락회 사무국장인 이즈카 코이치로 씨의 강연의 발언을 들어보시겠습니다. 올해도 벌써 12월로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이 시기가 되면 전 가족회 대표이자 저를 길러주신 양부인 이즈카 시기호가 올해도 납치 피해자를 구하지 못했다. 북조선 땅에서 계속 기다리고 있다. 정말 죄송하게 생각한다는 말씀을 자주 하셨던 기억이 납니다. 저와 아버지는 2000년대 초반에 귀국하신 다섯 명의 분들과 만나 북조선 생활의 양상과 타구치 야외꼬시를 포함하여 다양한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북조선의 겨울은 정말 춥고 생활 자체가 정말 힘들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생활 인프라, 전기 및 연료 등의 공급이 안정되지 않아 매우 어려운 상황이었다고 들었습니다. 그리고 각각의 집에는 온돌이라는 마루 밑에서 장작과 연료를 지피면서 집안 전체를 따뜻하게 하는 난방이 있는데 어느 정도 우대를 받는 외국인이라고 해도 그 연료 공급이 안정되지 않아 부족했기 때문에 항상 방 안에서조차 매우 추웠다고 합니다. 그래서 가족들이 입을 수 있는 옷은 다 입고 정말 방 한쪽에서 가족들이 전부 모여서 추위를 견뎠다고 들었습니다. 납치 피해자들은 북조선에서 우리 일본인처럼 언제든지 원하는 것을 먹을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생활 환경도 충분하지 않아 자유는 일절 없고 같은 초대서에서 살고 있는 북조선인들에게 감시를 받으며 살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가운데 제 어머니 타구치 야에코는 북조선 생활 속에서 영화에 나오는 아이 모습을 보고 자주 눈물을 흘렸고 밤에는 저나 제 누나 등 자식들을 떠올리며 눈물을 흘렸다고 들었습니다. 북조선에서 어떻게 생활하는지 그 전문은 알 수 없습니다. 다만 납치 피해자들은 그저 고독을 느끼고 그저 어린 자식 생각, 그저 일본을 떠올리며 살고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게다가 그게 45년이라는 긴 세월입니다. 인생의 절반 이상입니다. 그녀가 타구치 야에코 씨가, 요코타 메구미 씨가, 그리고 납치 피해자가 무엇을 했다는 겁니까? 단지 납치 피해자분들은 각자 자신이 나름대로 열심히 삶을 살고 있었을 뿐입니다. 그것이 북조선의 극악한 불합리한 이유로 납치되어 북조선 땅으로 끌려갔으며 삶의 많은 시간과 꿈과 희망도 계속해서 빼앗기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지금도 현재 진행형으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한시라도 빨리 북조선 땅에서 납치 피해자를 구출할 필요가 있습니다. 거듭 말씀드리겠습니다. 45년입니다. 이 엄청나게 오랜 시간이 경과해 버린 결과 진정한 해결을 위해 남아있는 시간은 길지 않습니다. 북조선에 있는 납치 피해자들이 살아있을 때 살아서 건강하게 귀국을 하고 일본에서 돌아오기를 기다리는 가족들도 건강한 모습으로 눈물을 흘리며 상봉을 기뻐하는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없다면 진정한 해결이 될 수 없습니다. 더 이상 납치 피해자와 그 가족, 특히 부모 세대인 아리모토 아키히로 씨, 요코타 사키에 씨가 상봉하지 못하고 가족 사이를 죽음이 갈라놓게 된다면 우리는 지금까지와는 달리 더 이상 심정을 억누르지 않고 북조선을 증오하고 분노로 바라볼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지금까지와는 다른 형태로 북조선에 대해 주장하게 되어 투쟁하게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솔직히 우리의 리성을 유지할 수 있는 것은 지금이 거의 한계치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또한 최근 몇 년간 일본에서 가족의 귀국을 기다리던 가족들이 돌아가셨습니다. 2020년에는 요코타 시게로 씨와 아리모토 카요코 씨가, 2021년에는 다고찌 야에코 씨의 맏형이자 저를 길러주신 양부모인 이즈카 시게오 씨가, 또 지난달 11월에는 기타노 마사오 씨 등이 유명을 달리했습니다. 이제 그들은 가족을 만날 수가 없습니다. 일본 정부는 진심으로 납치 피해자의 구출을 생각하고 있습니까? 만약 앞으로 또 불행한 일이 일어난다면 지금까지 가족이 돌아가셨을 때와 마찬가지로 동안의 극치란 말로 끝낼 겁니까? 왜 북조선에 더 강력하게 일조 수뇌회담 개최를 계속적으로 호소할 수 없는 것입니까? 매일이든 매주든 매월이든 일본 총리 및 일본 정부가 우리는 한시도 납치 피해자를 잊지 않고 있다, 당신들을 반드시 구출하겠다고 더욱 목소리를 높여주시기를 바랍니다. 또 북조선과 김정은 위원장은 모든 납치 피해자의 즉각적인 일괄 귀국 결정을 내려주시기 바랍니다. 진정한 해결을 위한 기회는 지금 이 시점밖에 없습니다. 더 이상 불행이 일어난다면 우리는 당신들을 목숨이 붙어있는 한 용서치 않을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자리에 모여주신 여러분들께 부탁드립니다. 우리와 마찬가지로 목소리를 높여주십시오. 납치 피해자 문제를 주변에 얘기해 주십시오. 일본 정부의 목소리를 높여주십시오. 우리들 곁에서 함께 해주십시오. 우리 가족과 납치 피해자들이 남겨진 얼마 남지 않은 삶의 시간을 일본에서 조용히 일상생활을 할 수 있도록 협조 부탁드리는 바입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상 일본의 바람 뉴스였습니다. 이어서 일본에 살고 있는 북조선 출신인의 일본 문화 소개 코너를 보내드립니다.
북조선의 청취자 여러분, 2024년 새해를 즐겁게 보내셨습니까? 설의 북조선은 이틀간의 휴식이었다고 들었습니다만 일본에서는 음력설은 쉬지 않고 신년만 축일이기 때문에 12월 30일부터 1월 3일까지 5일간의 휴식이었습니다. 오늘의 일본 문화 속의 코너에서는 일본의 설 문화에 대하여 저희 체험과 함께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일본과 아시아 나라들에서는 올해는 간지로 룡리해라고 부릅니다. 12지는 고대 중국의 민간 신앙에서 유래되었고 그 후 아시아의 여러 나라로 전해졌다고 합니다. 년을 12 종류의 동물에 비유한 외에 과거에는 시간과 방각을 나타내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일설에는 세계에서 가장 오래된 장편 소설이라고 하는 11세기 초에 쓰여진 겐지 이야기에도 룡이해에 대한 내용이 있다고 합니다. 룡이해에는 과학적인 근거는 없다고 합니다만 인생 속에서 재앙이 내리기 쉽다고 되어 오래전부터 일본인의 생활에 뿌리 깊게 믿는 풍습이 있다고 합니다. 한국에서는 올해를 청룡의 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만 북조선에서도 사람들 사이에서 전해져 거의 모든 주민들이 알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북조선 당국은 선조들이 천년 이상이나 사용해온 간지를 인정하지 않고 달력에도 표기하지 않고 있습니다만 주민들 속에서는 간지에 대해 전해져 오고 있어 전통 문화를 완전히 없애기는 어려운 것 같습니다. 북조선의 청취자 여러분, 북조선에서는 설은 유일하게 정치적인 의미가 없는 명절이라고 생각합니다만 설은 일본인들에게도 가장 큰 명절입니다. 설에 떡을 먹고 세뱃돈, 연하장 교환 등 북조선과 일본의 설 명절 문화는 비슷한 점도 있지만 다른 점도 아주 많습니다. 북조선과 일본의 설 명절 문화에서 비슷한 것은 12월 31일 밤 12시 전부터 테레비와 라디오에서 종소리가 생중계되고 있는 것입니다. 북조선에서는 평양의 종으로 소개하고 있습니다만 일본에서는 제야의 종으로 불리우고 있습니다. 일본의 각 절에서는 제야의 종이 108번 울립니다. 불교의 사상에 의하면 인간에게는 108배 번뇌가 있다고 합니다. 따라서 종을 칠 때마다 이러한 번뇌가 하나씩 사라진다는 의미로 맑고 깨끗한 마음으로 설을 맞이하고자 하는 마음이 담겨져 있다고 합니다. 저는 일본에 와서 종소리의 의미를 알고 난 후부터는 제야의 종소리를 들으면서 새로운 마음으로 설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청취자 여러분들도 내년 설에 평양의 종소리를 들으시면서 마음속으로 자신의 번뇌가 사라지기를 기원해 보시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북조선에서 설 전날 밤은 가정주부가 가장 바쁜 날이라고 생각합니다. 가정주부들은 몇 달 전부터 준비해둔 귀중한 식재료로 하룻밤 걸쳐서 설 요리를 만들고 밤에도 잠들 수 없지만 가족을 위해 그렇게 고생하는 것을 당연한 것으로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일본에서는 평일에도 셀 수 없을 정도의 요리가 판매되고 있어 설 전부터 전통 요리의 오세찌 요리를 판매하고 있기 때문에 비록 가정에서 요리를 하지 않아도 설 요리를 즐길 수도 있습니다. 오세찌 요리는 보온성이 높은 맛있고 영양이 많은 식재료로 만들어 찬압에 담은 설 명절용 요리입니다. 오세찌 요리는 일본의 고대의 수확을 신에게 감사하여 제물로 올린 요리로 시작했습니다만 에도시대에 들어와서 서민층에 보급되어 설을 축하하기 위한 요리로 되었다고 합니다. 오세찌 요리는 일본의 지방에 따라 다르다고도 알려져 있지만 가장 일반적인 것은 해산물이 구이와 콩, 조미 식초를 넣은 요리, 물고기 살에 염분을 넣어 짠 것을 가열하여 굳힌 것 등 21종류의 식재료를 사용하는데 색깔의 조합 등으로 예술작품과 같이 대단히 아름답습니다. 북조선의 청취자 여러분, 북조선에서는 설 아침에 전국에 있는 김부자의 동상과 소상화에 대한 참배가 전 국민의 의무로 되어 있지만 일본에서는 가족, 친지들과 함께 신사와 절을 찾아 무사히 한 해를 보낸 감사함과 신년에 가족의 건강과 행복, 보다 나은 삶 등을 기원합니다. 설날에 신사나 절에 가서 참배하는 것을 하츠모데라고 말합니다. 옛날에는 종교적인 행사였지만 지금은 종교적인 의미보다는 축제적인 의미가 강해지고 있습니다. 설 아침에 저는 가족과 함께 주변에 오랜 역사가 있는 유명한 절에 갔습니다. 절에는 참배를 하러 온 가족, 연인들 등 수많은 사람들로 붐비었고 오랜 시간을 기다린 끝에 참배하였습니다. 저는 새해에 가족이 건강하고 보다 나은 삶을 보내는 것, 그리고 북조선에 남아있는 형제와 지인들이 추위에 떨지 않고 배고픔으로 고생하지 않는 한 해로 되기를 기원하였습니다. 북조선에서는 무사 안녕을 소원하는 행위는 미신 행위로 금기시되어 있고 경우에 따라서는 엄중한 처벌까지 받습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근 고통에서 벗어나기 위해 소위 미신 행위가 더욱 성행하고 있다는 뉴스를 보았습니다. 한국통계청과 한국은행에 따르면 북조선 경제는 지난 몇 년간 마이너스 성장이 계속되고 있다고 들었습니다. 이는 북조선에 의한 잇따른 탄도미사일 발사 실험 등에 대한 국제사회의 제재와 북조선 당국에 의한 외국가의 인적, 물적 제한 조치에 의한 것으로 보이는데 이러한 북조선 주민들의 어려운 경제 상황을 고려하지 않고 최근 북조선 당국은 올해 안에 정찰위성 3기의 발사와 핵무기 증강에 박차를 가겠다고 발표해 여전히 군사 우선의 자세를 나타냈습니다. 올해에도 여러분들의 밝은 미래를 좀처럼 기대할 수 없는 것이 정말 유감이라고 생각합니다. 오늘의 일본 문화 소개 코너에서는 일본의 설 문화에 대하여 저희 체험과 함께 소개해 드렸습니다. 일본 문화 소개 코너를 청취하고 계시는 북조선의 여러분 대단히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이상 일본 문화 소개 코너였습니다. 다음은 뉴스 해설입니다. 납치 문제와 북조선에 관한 뉴스를 일본의 북조선 연구의 1인자로 알려진 도쿄국제대학 이즈미 하지메 교수의 해설로 들어보시겠습니다. 그럼 교수님 부탁드리겠습니다.
작년 2023년 12월 26일부터 30일까지 북조선에서는 조선 노동당 중앙위원회 학대 총회의가 개최되었습니다. 연말에 매년 중앙 노동당 중앙위원회 총회의가 개최되는 것은 뭐 지금은 그것은 관례가 되었다고 말할 수 있는 것 같은데 근데 그것은 의미가 있는 것이 역시 그 때문에 10년사가 완전히 없어졌다. 그런 것에 대해서 우리는 주목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연말에 그런 거 했고 김정은 씨가 보고를 했기 때문에 10년사는 필요 없게 되었다고 아마 그렇게 말할 수 있는데 그러나 10년사라는 것은 역시 개인 특채의 상징적인 그런 의미를 갖고 있는 그런 것이었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김일성 주석이 매년 10년사를 좀 읽어보고 김정일 점수는 그 10년사를 좀 읽지 않았었습니다만 그래도 그 대신에 삼지 권동사설이라는 것은 발표하고 그리고 이런 권동사설은 그것은 그 자기의 10년사이다 그런 것은 좀 명백하게 인민들에게 말은 한 바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김정은 씨도 10년사를 좀 투하를 하고 매년 읽어보고 있었는데 그러나 2020년대에 돌아서 10년사라는 것은 좀 없어졌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개인 독서의 산진이라고 말할 수 있는 이런 10년사가 없어진 것은 역시 김정은 씨가 개인 독재에 가지 않은 것 같다. 개인 독재하고 좀 거리가 있다고. 오히려 거리가 좀 멀어지고 있다고. 그런 것은 좀 의미하고 있다. 라고 우리는 받아들일 수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것은 역시 올해도 1월 8일 날에 김정은 씨 생일은 좀 그 행사로 축하 날로서 좀 하는 그런 것이 없었던 걸로 좀 보아도 말할 수가 있습니다. 역시 생일은 탄생일이라는 것은 그것을 좀 기념하고 그것은 좀 전국적으로 전대적으로 축하하는 것은 역시 독재 제하에서는 중요한 행사라는 것만 할 수 있는데, 뭐 지금은 그 김정은 씨는 그런 거 할 수 없게 되고 있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아직은 몇 년 살란 것도 공개가 되지 않은데, 일부러 발란 그 것이 좀 우리 알고 있습니다만 몇 년 살란 것은 공개되지 않기 때문에 모르겠는데, 그렇다면 이런 너무 개인적으로 중요한 생일, 탄생이라는 것은 김용하고 하는 행사는 뭐 앞으로도 하지 않을 거라고, 그런 가능성은 역시 많아지고 있다고 말할 수 있고, 막 그것은 심요사가 없어지는 것하고 너무 깊은 관계가 있다고 말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이번 중앙의원의 정원회의에서 한 김정은 점수의 보고를 좀 본다면, 하나 좀 질문을 좀 받았던 것은 역시 이 한국과 관계, 분남 관계라는 것은 적대 관계에 있다는 것은 명백하게 말하고, 돈이라는 것은 좀 부정했던 것이었습니다. 김정은 씨는 이번에 보고에서는 분남 관계는 그 돈적 관계, 돈질 관계가 아닌 적대적인 좀 양국 관계, 전쟁 중에 있는 교정극 관계, 그런 거에 좀 완전히 고착되었다고 그렇게 말을 했고, 한국 쪽에서 보수 정권 나와도 좌파 정권 나와더라도 관계없이 이런 통일의 상대방으로 될 수 없다고, 그런 식으로 명백하게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최선이 좀 동의를 한 것은 좀 실질적으로 전혀 포기했던 것은 아마 2019년 이후이고, 그것은 몇 번 제가 지적으로 좀 했었습니다만, 이번에 윤석열 보수 정권 나와도 나온 후에 유년 반전도 지나가다가 너무 좀 이른바 적대적인 그런 태도를 해왔기 때문에 이런 것은 좀 이용해서 남조선이 그렇게 되었기 때문에 돈민족, 돈질적인 좀 상대방 그게 아니고 완전히 다른 나라, 다른 국가의 적대 국가이다, 전쟁 중이라 지금 그런 것 좀 다시 한번 확인했고, 앞으로 돈이라는 것은 좀 축하하지 않겠다라는 것은 명백하게 이야기를 했었다고. 그것은 한편에서는 돈이란 부담이 가벼워지도록, 돈이란 가업이란 것은 역시 무거운 가업이란 것 물론 사실이기 때문에 이런 거에서 좀 보리다가 돈을 보리다가 좀 가벼워졌다. 그런 것은 사실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만, 그러나 돈이란 목표가를 좀 지금 보지 않게 되었다면 역시 그 대신에 경제 발전이라는 것은 반드시 열심히 해야 되게 되었다. 인민생활을 향상하는 것도 더 심각하게, 진지하게 좀 해야 되는 그 과제가 되었다고 말할 수 있는데, 그것은 너무 무거운 과제가 생겼다고,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통일이란 과제를 좀 없어지고 가벼워졌다 하더라도, 그 대신에 인민생활을 현상, 현재 발전단, 무거운 과제가 더 명백하게 나왔다고 말할 수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대처할까라는 것은 앞으로 우리가 주목을 해야 되는 일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교수님, 감사합니다. 이즈미 교수의 뉴스 해설이었습니다. 북조선에 계신 납치 피해자 여러분, 이번 주 일본의 바람 어떠셨습니까? 이제 헤어질 시간이네요. 그럼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